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성탄절 메시지로 준비했는데 이 메시지는 제가 사역하면서 선교사로도 사역하고 이곳저곳에 가르치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부분이 아주 크게 제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성탄절 메시지로 본문을 택했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기 전에 잠시 기도했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절기인데 이것은 마치 캄캄한 거실에 전등 스위치를 켜면 일시에 환해지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어두워 있는 세상에 오심으로써 큰 불을 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그리고 피 묻은 그돛 그렇게 했는데 전투에 신었던 모든 군인들의 신발들, 전투화죠. 전투신발. 북방에서 침공한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로 왔을 때 갈릴리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군인들이 신었던 그 신발들,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피 묻은 그돛,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피에 굴렀던 모든 그돛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칼에 찔리고 활에 관통하여 쓰러진 시체가 된 군인, 거기서 흘러나온 피가 있겠죠, 핏물. 그 땅을 흥건히 적시고 있는 그 핏물에 다른 군사가 헛되어 가지고 자기 군복에 핏물이 적셔지고 그것이 말라서 검붉게 변색된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전쟁터를 누볐던 군인들의 군화, 피로 얼룩진 군복들, 그것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의 폭력을 상징하는, 전쟁을 상징하는, 살육을 상징하는 그 군화들, 피로 얼룩진 그 군복들이 불을 떼는 연료로 소각될 것이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드는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히브리 원문에는 선명하게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앞에 나와요.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러이러한 사륙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런 끔찍한 전쟁이 결코 이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아기인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어느 유대인 가정의 남자 아기로 태어나는 이 사건 때문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말은 가버먼트예요. 우리가 말하는 정부 조직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 말하는 정사의 단어입니다. 이 아기의 어깨에는 가버먼트, 정부 조직이 그 위에 어깨 다 달려있고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이의 이름이 다섯 개가 여기에 등장하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런데 이 남자아이가 특이한 존재입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온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고 운영하는 진정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 아이에게. 그 이름은 김효자라. 김효자라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김효자라. 경이로움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His name is wonder 그런 뜻이에요. 재밌죠? 그 이름은 김효자라. 기묘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신비로운 경이로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캐릭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라는 한자는 다른 말로 해석하면 지혜자 카운슬러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세요. 모든 지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상상을 초월하는 권능으로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저는 옛날에 이 이사야 9장을 설교할 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말을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마귀를 보고 그짓의 아비라 하는 것처럼 이 영혼이라는 것의 시초이신, 그것을 시작하신 분,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견해가 조금 바뀌었고 이 말씀을 우리 각자를 존재하게 하신 근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신약에서 구약에서 이 개념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 전에는 전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우리 각자를 존재하게 한, 있게 한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 아들께서 나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 그렇습니다.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원래 창조 질서대로 회복시키는 능력은 이 아들에게서 나옵니다. 평강은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평강은, 그러나 시민 가운데 필요한 평강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참여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갈급해하고 필요로 하고 그토록 바라는 그 평강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한 인격체로부터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의 별명이 평강의 왕이에요.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루게 하고 질서를 이루게 하고 내가 원하는 마음의 안식을 갖게 하는 그는 이 평강의 왕, 이 인격체로부터 나옵니다. 이사야 9장에 말한 이분은 보통 존재가 아닌데 이 세상에 오신 이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선물을 나누는 이 절기가 생긴 거룩한 탄생의 주인공인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 1, 2, 3절과 14절을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을 덧붙여서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 2, 3절과 14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란 표현을 들을 때 소리라고 이해하지 마십시오. 말씀했다, 소리를 냈다 이랬잖아요. 말했다 이렇게.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태초에 로고스, 원래 본문대로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과거, 여러분 상상력을, 거룩한 상상력을 지금 발휘해 주십시오. 영원한 과거, 아주 먼 과거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그 먼 과거, 우리도 없었고 이런 물질도 없었고 이런 빛도 없었던 어떤 영원한 시점에 한 인격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분을 예수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한 순간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주 공간에 있기 전부터 존재했어요. 오늘 이 본문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 줄,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시간이라는 개념마저 없었을 때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작성하던 당시의 세계관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을 위해서, 본문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여기에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사도가 요한복음을 작성할 당시 지중해를 떠돌고 있는 어떤 세계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이 있었어요. 온 우주와 자연 세계가 존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지금 탁자는 쇠와 나무와 또 어떤 이쪽에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왔지? 빛은 저기서 어디서 왔을까? 근원이. 우리 시대에는 이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전체 물리학자들이 믿는 이론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빅뱅 테오리라고 있단 말이에요. 약 137억 년 전에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작은 물질과 공간이 있었는데 대폭발, 빅뱅함으로써 지금의 우주로 팽창하고 팽창하고 팽창해졌다. 우리 당시에 지금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된 원인을 찾고자 애를 써요. 자, 2,000몇백 년 전에도 동일하게 자연세계가 존재하게 된 원인을 찾고자 이 사람들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과 물질계를 포함한 피조물 전체 뒤에는 분명하게 원인이 있을 것이다. 원인자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근데 밝히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름을 붙여야 돼요. 원인자가 있을 것인데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때 헬라 세계 사람들이 로고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한 그것이 인격인지 힘인지 아니면 원리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있다 분명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 분명하게 있다. 로고스라고 붙이자. 사람과 동물의 생명, 그리고 토양과 지질, 사람의 정신세계, 심지어 사회관계, 날씨의 변화와 움직임. 최근에 미국에 한파가 닥쳐가지고 마이너스 47도인가요? 50도 육박하게. 저는 선교지에서 마이너스 25도까지 내려간 곳에서 생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0몇 도가 가지고 있는 이 한파가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알아요. 그것까지는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이상현상이 있을 때 헬라 세계 사람들은 이 날씨의 변화와 움직임에는 뒤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 무슨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헬라 세계 사람들은 그것을 로고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철학자들 가운데 다니엘서가 쓰여질 당시에 살았던 소크라테스나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나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죠? 와, 요한비적인 교회의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사실 철학적인 기질이 아주 큽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나 몇백 년 이어오면서 로고스라는 말을 임시로 붙여놓고 시간이 경과해요. 정확한 실체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도인 요한이 AD 90년경에 요한복음을 저술하면서 그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엔 아르헤 엔 호 로고스. In the beginning was the logos. 태초에 시작 지점에 로고스가 계셨다. 사람들이 눈이 번쩍 떠졌을 거예요. 아무도 실체를 규명을 하지 못했는데 엄청나게 담대한 선포를 한 겁니다. 로고스를 확실히 알고 실체를 확신 있게 밝힌 어떤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헐 로고스 앤 프로스톤 데온.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존재, 그는 배후에 있는 원인이신 로고스가 신적 존재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여기까지 말을 해요.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로고스라는 어떤 존재는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부르는 어떤 힘일까? 사도 요한은 이어서 바로 이것을 부인하면서 증인을 내려줍니다. 아니다. 어떤 힘이 아니다.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대체 로고스가 계셨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로고스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어떤 힘일까? 아니다.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헬라의 특징 가운데 강조하려는 단어가 맨 앞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헬라어를 분석해보면 하나님이시다 로고스는 막연한 어떤 힘이 아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 신적 존재이다. 주 예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원인이 되는 그 person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을 포함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목적과 설계 이면에 어떤 원인이 있을 텐데 헬라 세계 사람들이 찾고 찾았던 그 존재 전상의 존재의 그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원인자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를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일절에 로고스를 하나님이라고 했으므로 하나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 오해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인격임을 밝히기 위해서 대초에 그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죠. 영혼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혼 시작 지점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로고스인 아들이 영혼 가운데서 중단됨이 없는 교류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계셨다. 이거 이제의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지중해 연한 헬라 세계를 휘흔들 수 있는 그럴만한 정도의 엄청난 선언입니다. 저 여러분은요 이 3절 말씀과 같은 것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님께서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3절에 있는 이 진리가 이 존재가 나를 사랑해서 지금 역사를 운행하신다니까요. 이 존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갈 정도로 나를 아끼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셔서 그분의 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은 안심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수백 년 동안 만물의 존재 배후에 있는 원인을 알고 싶어 했던 헬라 철학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만물이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모든 종교와 철학, 인문과학, 세계 스학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 하는 대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비교적 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대단한,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지적인 어떤 일가를 이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쓴 책에 제일 뒤에 보면 그 레퍼런스 있잖아요. 참고 서적들. 어떤 책들은 참고 서적이 수백 권이 되는 책이 있어요. 참고 서적만 해도 뒤에 그 페이지 수가 20페이지, 30페이지 이렇게 나가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석학들이 지금 3절에 나오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아였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그 진리를 몰라요. 저는 그분들의 어떤 사상이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존중하고 어떤 부분에는 인용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님이었구나. 그러면서 개인의 부요함을 느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아였으니 했을 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너희가 로고스라 불러 이름 붙였던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정말 모든 것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라는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원문을 보니까 그가 없이는 그것이 앞에 위치합니다. Without him, not one thing came into being. 그가 없이는, 그분 없이는 하나도 not one thing came into being. 존재하게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모든 호흡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태양과 같은 거대한 불덩이 그보다 수만 배 더 큰 항성에 이르기까지요. 태양은 얼마나 밝을까요? 태양은 얼마나 밝을까요? 이 자료에 보니까 1평방미터가 이 정도 되잖아요. 1평방미터. 여기에 양초 1억 5천만 개를 집중해서 켜놓은 것과 같은 밝기래요. 양초 1억 5천만 개. 이만한 1m 바이 1m 이 공간에 양초 1억 5천만 개. 이것이 태양의 밝기입니다. 엄청나게 강렬한 규모의 밝기죠. 그렇지만 이런 태양을 로고스이신 그분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밝은 빛이 있을까? 이보다 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존재할까? 수명을 다하여 그 항성이 폭발할 때 생기는 현상을 초신성 슈퍼노바라고 그래요. 슈퍼노바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죠. 수명을 다한 항성이 폭발하면서 생긴 그런 현상이에요. 2015년 6월 달에 발견된 초신성 슈퍼노바는 밝기가 태양의 5,700억 배. 아,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을 수가 있을까? 지금 태양만 보고도 아, 저거는 불가능한 빛의 밝기다라고 생각했는데 태양 밝기의 5,700배가 아니고 5,700억 배요. 빛의 밝기의 정도 차이가 있으면 알지만 이런 수준의 밝기 정도가 존재한다는 것이 놀라운 따름이죠. 이것이 다 로고스이신 주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때에도 내 영혼이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해와 달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별들 뿐만 아니라 땅에 존재하는 것들, 물고기 한 마리의 비늘 입자까지요. 참새 한 마리 깃털까지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주관하셨다는 거죠. 이번 주 화요일 저희 집에 제가 좀 좋은 데 살기 때문에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급히 2층으로 불러서 내려가 보니까 베란다에 새가 한 마리 죽어 있어요. 아내 설명에 의하면은 갑자기 창문 유리창에 쾅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새가 기절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좀 움직이더래요. 근데 일어나려고 애를 쓰다가 제가 내려갔을 때에는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생시키려고 안수 기도를 했죠. CPR이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못해서 한 햇볕에 한두 시간 정도 놔주고 기다렸다가 입에서 그 노란 물이 나오더라고. 아, 이게 죽었구나. 확신을 하고 이제 뒤뜰에 깊이 파서 묻어줬는데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새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그런데 새를 잡아가지고 관찰한 적은 없어요. 구워는 먹었는데 이렇게 관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에는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죽었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짐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림이나 영상이 아닌 새를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한 적은 처음이에요. 날개를 이렇게 쭉 잡아당기니까요. 3단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놀라웠습니다. 경이로웠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500년 연구해도 이것을 만들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날개를 펼치니까 이 날개가요. 한 10장 정도로 되어 있는 미세하게 제1 날개 깃이 있어요. 조금 더 이렇게 당기니까 몸통 안쪽으로 휘어지는 제2 날개 깃이 한 10개 정도, 10장 정도 있어요. 윗발뼈에 연결된 부분에 제3 날개 깃이 있는데 이것이 반대쪽으로 역순으로 접히면서 위에 포개지고 끝부분에 이제 등 라인이 만들어지는 너무 정교한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보니까 솜털이 나 있고 그 안에 그때서는 결코 보이지 않는 그 새의 살갗, 피부가 자세하게 보이더라고요. 17cm 정도 크기의 이 새를 누가 존재하게 했을까?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은 저를 둘러싸고 있는 부요이고요. 진실이고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이 내게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예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33년간을 우리가 걷는 이 땅을 밟으면서 우리가 호흡하는 그분이 이 공기 입자를 만드셨는데 자기 자신을 제한시켜 놓으셔서 친히 이 공기가 필요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공기를 만드신 분께서 이 땅, 소일, 이 흙 하나하나를 만드신 그분께서 친히 밟으시면서 팔레스타인 땅을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그러면 피곤해 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로고스가 당신들이 찾던 바로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니셨다. 시간과 지금의 우주가 존재하지 않던 영혼 가운데 계셨던 그 로고스께서 시간과 물질 공간 가운데 자신을 제한시켜서 사람으로 오신 거죠.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혼을 보내시려고.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와 좌절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겪는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주께서 무관심하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한순간도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제가 암송하는 구절인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형태의 상실, 슬픔, 고통은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그러합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파요.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요번 끔찍한 형태의 상실과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따지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질문이 없어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실과 아픔과 고통을 겪는데 그리고 질문이 참 많아요. 따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분명한 것 하나는 모든 형태의 상실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실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신 목적은 침묵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오는 영역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게이트웨이 철치 담임 목사님 존 버키 목사님인데 하루는 거실에 앉아있는데 이 목사님이 다스살란 애슐리라는 딸이 내 지르는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내 어깨 위에 왜 우리가 아이들하고 장난하면서 어깨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 이동하잖아요. 아내 어깨 위에 있던 딸이 그 실문과 다른 방으로 이어지는 그 통로를 가면서 위에 있는 그 프레임 있잖아요. 도어 프레임. 그거를 붙잡은 거예요. 붙잡으니까 아내 몸과 이 아이의 몸이 분리되면서 얘를 꼭 잡고 있으니까 머리 쪽이 먼저 타일 바닥에 부딪힌 거예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애슐리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딸을 안고 병원으로 이동시킵니다. CT 촬영을 위해서 혈관에 요도 물질을 주입하기 위해서 주사를 놓아야 하는데 주사 바늘이 들어갈 때 엄청 이 딸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는데 문제는 의사가 다시 한번 동일한 주사를 놓아야 된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월 안에 혈액이 흘러서 압력이 높아지면 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주사를 놓을 때 고통을 경험한 이 딸은 다시 주사 바늘을 보자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를 해치지 말라고 5살이에요 5살 이혼을 합니다. 그때 의사가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따님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잡으셔야 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애슐리를 붙잡고 있는데 딸이 아빠의 두 눈을 보면서 울면서 예언합니다. 아빠, 저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 안 돼, 아빠, 제발. 아빠는 왜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데. She was crying. I was crying. 나도 울고 딸도 울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언하는 딸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이 나를 몹시 괴롭게 했습니다. 나는 의사들을 멈추게 할 수 있었지만 딸의 장기적인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딸은 이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내가 딸에게 이런 순간적인 고통을 허용하지 않으면 더 끔찍한 일이 생길 게 뻔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열망 가운데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열망하고 계세요. 그 주님께서 내 삶의 형편 가운데 무관심하시다? 나는 아파하는데 그분은 등을 돌리고 계시다?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지혜가 그분에게서 출발하는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각자를 존재하게 하신 근원이십니다. 이분이 평강의 왕이시며 그분이 우리 가정의 평강이 주가 되시도록 여러분 허용하셔야 됩니다. 요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창조하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 평강의 왕께서 좌정하셔서 평강을 창조하시옵소서. 이 관계 가운데 오셔서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평강은 세상에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인격체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부탁합니다. 성탄절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분의 마음에 있는 나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는 것 하나. 나중에 집사님이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이 거룩한 성탄절에 그분의 마음에 있는 나를 향하신 사랑과 그분의 헌신을 기억하기.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신 이 성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안심하라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안심하라.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이 장난 아니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신 이 위대한 탄생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안심하라고 명하십시오. 안심하라. 괜찮다. 내가 겪는 모든 것, 내가 통과해야 되는 모든 것, 직면하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 로고스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으며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안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나를 향하신 사랑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셔서 내 영혼이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크게 붙잡으심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